엘리야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엘리사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합니다. 그쵸?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엘리사를 그렇게 크게 조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뭐가 많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사실 감흠 사건 하나거든요. 한 테마로 연결되는데 엘리사 이야기는 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얘기보다는 이렇게 단절적으로 이렇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지생도의 부인, 자기 제자의 자제가 죽었어요. 부인이랑 애들만 남았어요. 부인이 그냥 굶어 죽게 생겼다고 찾아요. 그래서 끝없는 기름이 나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얘기지만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선지생도들이 같이 모여서 살려고 이제 집을 짓다가 빌려온 도끼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거 빌려온 도끼입니다 라고 엘리사한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무슨 잎을 따서 놓으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비슷한 오병이와 비슷한 얘기도 나오죠. 20개였네? 보리떡 20개랑 야채 한 푸대 가지고 100명이 먹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기들이 쭉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니까 그냥 신기한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산만해지는, 이렇게 말한 대로 눈에 훅 안 들어오는 느낌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엘리사라는 사람이 사실 엘리야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더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역사시대에서 거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기적들을 되게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병렬식으로 그냥 쫙 나열시켜 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전체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액센트 차이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도표를 그려봤는데 액센트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면 엘리야에게는 엘리야랑 누구? 아합. 이렇게 대립구조가 선명하죠. 그쵸? 그래서 누구에 대한 거예요?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거죠. 그쵸? 불의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쵸? 그리고 어떤 그 불의 제사를 통해서 이들을 깨고자 하는, 이 불의한 세력을 깨고자 하는, 불의한 세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전, 구도가 딱 선명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구도가 선명하니까 읽을 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도 한 얘기처럼 읽히죠. 이걸 하려고 숨어 있는 거고, 이걸 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게 안 돼서 실망한 거고, 실망했지만 새로운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 주시는 거, 뭐 이렇게 한 테마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엘리사 시대도 어때요?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로 악한 시대라는 게 있죠. 그쵸? 악한 시대. 그쵸? 악한 시대의 대립구조 속에서 엘리사 시대도 시대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엘리사 시대를 읽어보시면 이게 슬프지만 웃긴 게요. 슬프지만 웃긴 게 그런 얘기 한적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다가 솔로몬이 안 변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다윗은 변화됐으니까 막 나단했던 얘기 다 기록하고 막 이랬다가 솔로몬은 변화가 안 되니까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스킵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약간 기록할 때 스킵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 시대는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전들을 했지만 어땠어요? 이 시대에서도 이 악한 시대에 이 아합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악한 시대, 엘리사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했으나 이들이 여전히 불의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여기에 액센트를 별로 안 둬요. 보면 7년 기근도 있었어요. 7년 기근 얘기가 나오는데요. 얘기가 그냥 엘리야의 기근은 3년 기근은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다루잖아요. 그쵸? 근데 엘리사의 7년 기근이 있었는데 라고 하고 넘어가요. 7년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 기간 동안 하나님 그래도 수넴 여인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을 지켜주셨어 라고 7년 기근을 배경으로 빼고 수넴 여인이 액센트로 들어갑니다. 포인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7년 기근을 왜 주셨겠어요? 3년을 해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7년짜리 한번 더 해본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죠? 그러니까 3년 기근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그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전쟁 2탄을 보면요. 아라비아 전쟁 2탄을 보면, 2편을 보면, 사람들이 아라비아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여기서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아이를 먹어버릴 정도로 사마리아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쵸? 그런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그 장면에서 그 이스라엘 왕이 그 기근이 하나님이, 이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으로 인하다는 생각을, 상식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 이런 기근의 비참함을 볼 때 내가 엘리사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라비아를 들어서 우리를 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액센트는 빠져 있습니다. 배경처럼 치고 들어가 있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는 요 부분도 있는데 요 부분은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그쵸? 그러니까는 사건적으로는 같은 갈등 구조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도전, 엘리사가 또 엘리야처럼 악한 시대에 기근으로 전쟁으로 도전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있지만, 사건적으로는 이미 그 내적 의미에 대해서 여기다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다시 기록할 필요를 못 느끼고, 여기서의 사건들은 두 가지 액센트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악한 시대이긴 하지만, 악한 이스라엘이라는 게 맞죠? 악한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악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진 않으시죠, 그쵸? 왜? 얘네들이 한심하고 얘네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쵸? 구루터기를 만기는 기분으로, 얘네들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대외세력, 이제 아라비아죠, 보통. 아라비아라는 외세로부터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액센트가 강하게 들어가요. 오케이? 여긴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요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시는 스토리로 전쟁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엘리야 때는 왕과 엘리야가 굉장히 적대 관계, 사이가 안 좋았던 것처럼 묘사됐는데, 야, 난 좀 더운데. 예. 적대관계처럼 묘사됐는데, 여기서는 왕과, 이스라엘 왕이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랑 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나와요.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뭐 부탁하면 엘리사가 들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서, 아, 분위기 좋아졌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 좋아졌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도 오히려 액센트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되게, 여기서 되게 이제는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아비야 왕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왕 이래버립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바뀌어도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다 불러버려요. 그리고 처음에 표현할 때 아합의 범죄함에서는 회복되었으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애라고 하면은요 이름도 안 불러 그냥 이스라엘 왕 그냥 이렇게 불러버려요. 그냥 걔가 걔고 왕이 바뀌어도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대립구조에서 다룰 때는 얘가 왜 나쁘고 얼마나 나쁜지를 다뤘잖아요. 그쵸? 근데 여로보암과 아합의 범죄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이 악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액센트가 나와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전쟁에 대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까지의 패턴보다. 그쵸? 여기 액센트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액센트는요. 엘리야는 혼자 뛰었죠, 그쵸? 8,000명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쵸? 혼자 뛰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뭐냐면요, 여기서 대안적인 게 뭐냐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엘리사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쵸?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고 산발적으로 기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엘리사 시대의 기적이 엘리야의 기적과 결정적으로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공동체의 기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공동체 다음부터 고추김밥 먹지 마라. 강의를 못하겠네.
아니 진짜요?
원래 복불복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재밌자고 산 건데 이렇게 아, 성경 공부 이따가 재밌게 먹자고 한 건데 성경 공부 시간에 먹고 이렇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참기름밥 한 줄 먹고 고추김밥 두 개 정도 먹으면 이렇게 깨우나거든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가 남는 포인트 알겠죠? 저는 엘리야 시대에서는 싱글로 뛰었는데요. 엘리야 시대는 싱글로 뛰었는데 엘리사 시대가 오면은 선지자 무리가 나와요. 근데 이 선지자 무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공동체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게 좀 사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는 이유가 시대와 싸우기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어떻게 기름 붓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공급하고 계시는가를 표현하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던 에센스죠. 이 얘기가 다 요 시대적으로는 이게 똑같은 구도이긴 한데 여기는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안 하고 세상과 악한 시대지만 악한 이스라엘이지만 세상과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악한 속에서도 여전히 뭘 세우시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액센트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구도가 되게 은혜로운 건데, 표정에 별로 감동이 없지만 공동체가 나와도, 그냥 공동체인가 보다 그러시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잘 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슬픈 거지만 대단해요. 슬픈 거 일단. 왜냐면 그전까지는 뭐가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이란 국가 자체가 공동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노른자고 여기가 흰자란 말이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속에 은혜를 내리셔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 뭐였어요? 교회였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 이후부터 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서 시대의 영성이 사라졌죠. 사사기처럼 됐단 말이에요. 사사기 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이 전체를 뒤집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때는 다른 방법이 세워집니다. 어떤 방법이 세워져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쵸? 그쵸? 여긴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었으면 이스라엘이 세상에 솔로몬 왕조 때처럼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조그만한 선지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신가를 표현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교회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슬픈 거긴 하죠. 왜? 이전까지는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교회여서 세상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이스라엘도 세상과 거의 닮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의 땅이긴 하지만 세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 공동체를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고 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향받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여자 사람이 수넴 여자로 나오고 이방 가운데 영향받는 대표적인 그게 누구죠? 문둥병 치료받는 군대 장관 나아만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악한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이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잠깐씩만 반응하는 이방 사람들이 나오고 이 구도로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엘리사가 좀 산만해 보이는데 안 산만합니다. 엘리사 스토리가 산만하지 않아요. 산만한 게 아니라 액센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 산만하기보다 복잡해지는 거죠. 전에는 그냥 얘 혼자 얘랑 싸우는 얘기였으니까 단순 구조였는데 엘리사 때는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 때는 이런 식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는 거지 산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에피소드의 나열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왜 이런 구도로 봐요? 여러분, 내가 이 역사서 중에 열왕기가 되게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 역사서가 그냥 이스라엘 왕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왕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거의 천국, 에덴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출발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루시퍼적 환상, 자기 멋대로 왕이 되고 싶어 하면서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붕괴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나 붕괴의 역사, 그리고 최종적인 종말까지 해서 이 역사서라는 게 인류 역사의 축소판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덴에서 시작했으나 최종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꾸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한번 끝내시는, 그렇죠?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장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 가장 가운데? 그럼 이 시대가 그냥 죄, 위대하게 출발했으나 계속 멀어지고 그냥 최종전을 심판하고 계속 불렀으나 안 들어먹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역사의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속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성의 상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고, 엘리야가 불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엘리야가 광야 훈련 받는 거고,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엘리야적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엘리사는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죠. 그쵸? 예, 엘리사가 예수를 상징하면 엘리사는 사도들을 상징합니다. 한 명이지만.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뭘 상징해요?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때는 교회가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내가 간뒤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때요? 엘리야보다 더 큰 일들을 하죠. 그럼 가장 큰 더 큰 일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쉽게 살렸던 거? 엘리사가 처음에 건방지게 사람 죽었는데 막대기 하나 보내죠? 안 살아나죠. 직접 가지고 이렇게 다시 엎어지고 막 해서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살리잖아요. 자기가 엘리사보다 엘리야보다 좀 잘난 줄 알고 막대기 하나 보냈다가 이렇게 나중에 그러는데, 그리고 뭐 기적을 더 진짜 두 배로 일으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단지 그런 건가요? 아니요. 네가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의 독특성보다 바울이 일으켰던 기적, 베드로가 일으켰던 기적의 독특성이 더 심하다, 더 강하다, 가장 임팩트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때는 다 예수님을 반역했죠. 그렇죠? 다 예수님을 반역했어요. 누구도. 열두 제자도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되어지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엘리야 때는 어땠어요? 엘리야 혼자 다 뒤집었었죠? 근데 엘리사 때는 어때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죠. 숨겨놓은 8,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된 8,000명, 숨겨놓은 8,000명을 실제 형성하고 구현하고 누려내는 건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성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내려주는 주의 은혜의 개념으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적, 도끼의 기적.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빠뜨렸어요. 도끼질 하다가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가, 선생님 도끼가 빠졌습니다. 이 그 다음 문장이 명문장입니다. 이건 빌려온 겁니다. 아니 선생님 도끼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빌려온 건데 어떡하죠? 했더니 엘리사가 가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끼를 건져서, 금도끼 은도끼 얘기도 아니고 도끼를 건져서 다시 나무를 패는, 뭐야 이게. 별로 뭐 이렇게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그 공동체 시대의 기적 중에 제일 초라한 기적이 요거랑 독이 든 솥. 그래서 밥을 지었는데 이게 독이 든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먹게 됐어.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죠. 근데 이걸 꼭 드셔야겠대요. 그렇죠? 꼭 드셔야겠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독이 든 솥에 담은 음식에 독을 없애야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렇죠? 그럼 별로 뭐 기적 같지 않아요.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따블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우리한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넓어 안 일으켰지만 하늘에서 뭐 불 떨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쵸? 촤악 이렇게 뭐가 그래서 주먹만한 주먹 구름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 뭔가 임팩트가 있는데 엘리사의 그거에는 임팩트가 없어요. 별로 뭔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별로 감동으로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떤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복귀 얘기만 먼저 하면 이게 되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두 가지 면에서 감동적입니다.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요.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이 선지 공동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이 사람들 돌봤겠어요. 그쵸?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이 선지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밀한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까지 무슨 은혜를 보고 살아왔는지 도끼가 빠졌는데도 엘리사를 찾습니다. 다른 표현은 뭐예요? 도끼가 빠졌는데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도끼가 빠졌는데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일상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은혜 일상적. 무슨 도끼 같은 걸 적고 그래? 라고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도끼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정도로 이들에겐 어땠다? 은혜가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기사가 쉽게 보이지 않았던 시대.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 시대를 얘기하고 시대가 어두웠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간 쉽게 개입하지 못하고 쉽게 말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뭔가 하시는 게 거의 없는 시대. 이게 어두운 시대죠.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작은 요구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하나님. 일단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야 하는 것. 왕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이 백성들이 이 시대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고라는 더 큰 그림이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선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길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전체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은혜 일상성이 구현되면서 아 저게 이론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엘리야 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아들 하나 그 셋이서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처럼 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왜 엘리사 스토리를 이렇게 되게 여러 애들 따서 되게 감동적으로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상도 약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어디까지냐에 대한 얘기는 있겠지만 세상이 약하죠. 그렇죠? 근데 교회가 원래 다 교회 천만 기독교가 세상의 샘플이 돼서 세상을 바꾸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사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스라엘도 교회인데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시죠. 여기 되게 작은 거예요. 먹고 줄 것도 없는 되게 작은 사람들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은 집단이고. 보면 이 사람들이 남편이 죽어서 애는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려고 조그만 집이라도 지어보려고 하는데 도끼 빌려다가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작은 모임 가운데 뭐가 구현되는 거예요? 은혜 일상성이 경험되는 거예요. 나한테 개입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일상성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삶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의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인 것이다 라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아합이 엘리야를 보듯이 깔보지는 못하고 이 공동체 이 엘리사에게 자기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깔보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걸 배우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무시하지 못하는 멸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건 내가 따르질 않은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영적 진보를 선도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꿈꾸는 건 이런 거고 지금 우리가 그래야 은혜 일상성 그렇죠? 은혜 일상성 이제 도끼도 건지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밀하게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가운데 내가 그런 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여기 적혀져 있는 표를 오늘 넣는데 안타까워. 화이트보드 바꿀까? 쓰고 싶어. 오늘 보기에는 표를 보시면 앞부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얘기했죠. 가장 큰 메인 테마 중에 하나는 뭐요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로 요 이스라엘에 임재하시는. 오 신기하지 않아? 이쪽에 쓰면 쓰이는데 이쪽에 쓰면 잘 안 써져. 신기하네. 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뭘 보여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 죽은 자를 살리시죠. 생명의 공급자다. 먹을 것을 바꾸시죠. 너희들 가운데 치유자다. 문둥병을 낫게 하시죠. 그렇죠? 너희 가운데 전쟁의 승리자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 가운데 심판주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크죠.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를 표현하는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죠. 그렇죠? 엘리사 공동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개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나아만과 수넴여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인가를 표현하죠. 형제 안녕. 안녕하세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을 표현해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이스라엘. 그렇죠? 믿지 않는 전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표현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3단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측면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길이 참으세요. 처음에 엘리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 그냥 두시지?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이 문제였는데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불의 제사를 딱 드리고 엘리사가 그랬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너나 죽어라 딱 그래서 이세벨 딱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세벨이 죽였다는 건 또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대단한 건가 봐. 막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길이 참으심이죠.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죠, 완전히. 예. 예후는 그 흑천사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에서 갖는 어떤 흑천사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예후는 이렇게 막, 그,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의, 아니, 하나님의 의와 뭐 사랑,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쓸어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쓸어버린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다면 속이 후련해지면서 또한 약간 몰골이 송연해지는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문제 역사를 한번 싹 정리합니다. 유다왕까지 해서 한번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마지막 이미지로 나타난 장면까지 이제 보여집니다. 어렵진 않죠? 그렇죠? 이 구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것만 알고 가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엘리야 시대에는 불의한 이스라엘과 그들을 변화시켜줘야 할 하나님의 단순 대립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편했어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는 불의한 이스라엘과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배경적으로 빼고 있고요.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 속에 뭘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지 공동체, 교회를 세우셔서 이들 가운데 임하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패턴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과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사소하기도 보다 은혜로움.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상적인 은혜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콜링으로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한 사람들은 연약한 이스라엘 여인이나 이방의 군대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선지공동체의 은혜 영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악할 때라도 여전히 보존하시면서 도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돌이킴의 기회라는 걸 알지 못하고 끝끝내 무시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있다는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나머지는 디테일로 들어가서 합시다. 전체 그림은 알겠죠? 이제 좀 장면 보면서 반복된 얘기들을 할 텐데요. 중심 주제 얘기했고요. 비중 테마 얘기했고요. 구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부여서, 2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부여서 엘리사가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는 주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시대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시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대를 지키실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심판이 임재 가운데 우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중 테마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테마를 갖고 있어서 엘리야가 메시아적 환상, 그 상징을 갖고 있다면 엘리사는 교회 시대적 상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역사서라는 말이 되게 멋지죠. 어떤 의미에서 역사 전체에 대한 모델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전체가 from to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멸망까지 그 사이에 메시아적 상징, 교회적 상징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왕의 위치에 섭니다. 왜? 왕들이 각각 캐릭터를 가져요. 어떤 왕? 선한 왕, 악한 왕, 멍청한 왕, 여로보암만큼 악했더나, 아합만큼 악했더나, 아예 문화생같이 악했더나, 아무 생각 없던 왕, 아빠가 아니라 따라했던 왕, 적당히 맞춰갔던 왕, 도와달라고만 했던 왕, 여러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위대했던 에덴에서 최후의 심판 그 사이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를 갖고 있는 이 구도 속에서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러면 내가 이 왕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나 자신의 왕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서 내 자신의 캐릭터를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열왕기가 그래서 되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좋죠. 신앙이 난 요즘에 어떻지? 라고 하실 때 열왕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아, 난 어떻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실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본론부로 들어갑시다. 2장에서 3장은 엘리야를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쵸?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엘리야가 뭐 기름 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올라가는 걸 보면 함께 너를 세우시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엘리야가 올라가 버리죠. 그런 다음에 그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이제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 건너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고백이나 가치가 뭐냐면 엘리야나 엘리사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이제는 엘리사를 쓰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를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어떤 선지자 뭐 이런 개념으로 등장해보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전혀 다른 류로 표현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있다 해서 라고 표현됩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들은 뭐가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아시죠. 물이 갈라졌다, 물 사이에 지나간다 그러면 세례적 상징이죠. 홍해적 상징이고 요단강의 상징이고, 그리고 지금 이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새로워지는 상징이고, 나중에 이제 신앙에서는 세례적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물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갈라진 물을 건너오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전의 엘리사가 아니라 새로운 엘리사. 왜냐하면 정체성을 표현하는 장면이 이 첫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다는 게 뭐예요? 물이나 물이 아닌 것이 쓴물이죠. 그렇죠? 물은 뭐예요? 물은 마시는 거고 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고 바꿀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단물로 바꿔요. 물이어도 물이 아니었던 것에서 진정한 물로 바뀌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상징성이 엘리사가 갖는 뭐예요? 자기 표현이죠. 엘리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자기 표현으로서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와서 표현했던 첫 번째 기적이 말의 기적,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쓴물로 단물을 바꾸는 기적이 또 신약적 상징성으로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거기서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해서 조금 더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보다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상징성을 갖지만 패턴과 의미 자체는 동일하죠. 그래서 엘리사의 그 표현이 뭐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받고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언과 함께 그 첫 번째 1세대 광야시대의 상징성을 같이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상관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 여러분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사건이죠. 대머리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렇죠? 엘리사 이미지가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갖게 되는 장면이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대머리였다는 게 크게 마음에 안 들고요. 그렇죠? 대머리야 가라, 대머리야 가라 그러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아이들이 자기 머리 갖고 놀렸다고 곰이 나와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홍해를 갈라지는 상징성을 품고, 다시 쓴물이 변하는 단물이 변하는 상징성을 품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확 이미지를 구겨먹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좀 이제 그림을 바꾸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상상하시냐면은, 조선시대 시골 마을에 거지들이 들어오면 동네에 꼬마애들이, 6살부터 10세, 뭐 6세에서 10세 사이 되는 꼬마애들이 막 되게 애기 같은 말로 해서, 에이, 거지나 다그라! 이러면서 뭐 돌 같은 거 던지고 막대 같은 걸 치고 뭐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그거보다 나이가 좀 있는 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다 보면 담배 피고 있는 애들이 무서워서 돌아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 정도 나이대를 표현하고요. 여기서 어리다는 표현이 단지 육신적인 나이로 어리다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귀여운 아이들이 아직 뭐가 몰라서 아 대머리다! 이러다가 곰 때한테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일단 연령대가 좀 더 높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상징성 너무 이제는 비극적이잖아. 그 조그만 애들이 뭘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알만한 애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봤죠? 엘리사가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의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엘리야 형이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쓴물로 닦은. 이제는 죽음이었던 것을 생명으로 바꿀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 이 사람을 뭐로 봐요? 대머리로 봐요. 다른 편을 뭐로 보는 거예요? 외형으로 보고 형태로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형으로 보고 형태를 보는 그들의 시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걸 선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가 꼭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대머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여서 이게 더 되게 설교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 대머리라 부르나? 막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대머리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단점,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경제력, 위치, 직업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부르죠. 그렇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외형을 갖고.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쓴물을 단물로 바꿀 사람인데 세상은 날 여전히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꺾어내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그렇게 볼 수 없고, 아, 저가 진짜 선지자이구나. 저가 진짜 엘리야의 영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게 만드신다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 엘리야가 세 사람 되었는데 이 엘리야는 뭐예요?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죠? 죽은 것을 사랑으로 만드는.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의의 사람, 불의한 것을 꺾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사람이다라고 엘리사를 선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 자체도 개인적인 모델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여러분들의 형태로 부르고 여러분들의 외형으로 부르고 해서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꺾어내시리라 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셔야 한다 라는 선언을 가지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어서 애들이 뭐뭐로 그러는데 넘어가시죠. 이래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꺾이는 게 그들간에 복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5세에서 10세가 아니라요. 충분히 죽어도 되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의 사건이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서론부의 마지막 사건이 나타나는 게 뭐죠? 이게 엘리사를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모압정쟁에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역하죠? 아합이 죽은 다음에 반역하니까 연합군, 에돔,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이 그 반역한 모압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른 왕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엘리사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여호사밧을 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쵸?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너희들이 비가 오지 않아도 흘러내리는 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가 보여줬던 상징성보다 더 강력한 상징성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쵸? 너희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뭐 3년 만에 비가 와도 안 놀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도 흘러내리는 강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그 모든 군대가 먹게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쵸? 그래서 엘리사의 뭘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시대의 지도자, 엘리야보다 더 큰 영성의 사람인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본받으라는 메시지가 처음으로 담겨 있고, 두 번째 엘리야도 했던 메시지죠.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이 생명의 물이시다 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이스라엘 왕은 얘는 제가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액센트를 어디에 두냐면 그 모압 왕이 죽기 전에 무슨 짓을 합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서 자기 황태자였던 아들을 갖다가 불태우죠. 그렇죠? 그래서 점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의미를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악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정하는 사건이라고 표현되는 게 이런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들여서 제사물을 들여서 점을 치는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패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구약에서 그들이 악하다고 표현할 때 어느 정도 악했냐 하면 할 때 이 사건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그래도 지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인간이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아들마저 불태울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악한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꺾어내시는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전쟁이기보단 여호사밧의 믿음을 봐서 하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몰라 그렇지 여전히 생명에 물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뭐 하시는 거다? 악한 왕의 권세를 꺾어내시는 장면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미암아 엘리사의 선지자 됨이 완전히 선포되는 장면으로 서론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두 번째, 4장부터 6장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앞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4장부터 6장까지는 공동체에 임하는 주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사건으로는 독이 있는 솥에서 독이 사라지는, 그리고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도끼를 찾게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일상적으로 임하는 주의 은혜를 보여주고 했죠. 그래서 정말 일상적으로 임하는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맨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은 뭡니까? 맨 처음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신다라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굶어 죽게 생겼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도 교육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 벌어둔 목사가 죽어서 이제는 애랑 아이들이랑 부인이랑 애들이는 어떻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서는 약간 교회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통해서 뭐래요? 준비된 모든 그릇을 채우는 것으로 그들 가운데 베풉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공동체적 은혜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소하게나마 계속 믿음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준비된 만큼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릇이 더 많았어. 아,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금화 하나입니다. 진짜. 금화 하나만 있었어요. 네가 가진 것은 금화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뭘 다 가져와라 라고 하면 정말 입다 하나 빡겠을 것 같은 것만 갖고 왔어요. 이제 엄청 재밌어요. 만화적으로 표현하면. 예. 그러니까 그의 상징성은 그가 가진 오병이어처럼 그가 가진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의 준비된 만큼 채워내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선지 공동체가 경험했던 은혜죠. 아무것도 없는 이 공동체였으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였어요. 함께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준비된 만큼 채워내심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이 이 교회적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 간구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현상적인 간구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간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간구의 영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면 좀 원망이 담겨있는 모습들도 있는데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넴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갖고 있는데요. 나아만 장군과 함께. 성경 전체에서 수넴 여인과 나아만 장군은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적대자였고 이제 문둥병, 죄에 완전 물든 자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수넴여인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뭐? 생명이 완전히 메말랐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완전히 빼앗겼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명을 채우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수넴여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는 사람의 상징성을 넓게는 갖고요. 나만 장군은 세상적으로는 되게 잘 나가지만 사실 그 사람은 죄에 뼛속까지 물들어버린 그 사람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 수넴 여인은 첫 번째 공동체, 선진 공동체 아는 멤버가 아니었어요. 근데 뭘 봅니까? 엘리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갖죠. 그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죠. 그를 섬겼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죠. 엘리사 약간 재수없게 얘기해요. 첫 번째 왕한테 얘기할 거 있냐? 고관들한테 얘기할 거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럼 선지자에서 이제는 아는 사람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좀 재석해 볼 수도 있지만. 그쵸? 거기서 엘리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 자체를. 신앙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이 정도 호의를 보였으니까 네가 원하는 세속성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수넴 여인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게하시가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리라 라고 해서 아들을 줍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가 이 여인의 믿음이 표현되는 장면이죠. 아들이 죽었어요. 사르밧갑은 어땠습니까? 사르밧갑은 겁나 투덜거렸어요. 그쵸? 해가지고 막 우리를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올라가가지고는 왜 하필 내가 얹혀 사는 집에 애를 죽여가지고 나를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가요. 그쵸? 근데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딱 이 고백을 하면 자기 애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엘리사 앞에 딱 가서 애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래요. 나에게 뭐 주신, 생명 주신, 아들을 주시니가 죽은 아들도 살리시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 수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수준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해요? 죽여도 달리 사실이라 믿고 진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느낌에서 잡겠지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죽여도 달리 살릴 수 걸 믿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다 라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이 보는 거여서 여러분들 약간 감이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좀 간절하게 고백하기는 얘기하기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죽은 사람 살아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 없으면서 생명 주시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뭘 경험해요. 생명 없음을 경험하죠. 그렇죠? 내 안에 생명 없음을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 한명한 마음, 한명한 사랑, 바른 열정, 내가 가졌던 원래 내 모습, 반드시 그것이 나여야 하는 나가 없어지고 다른 내가 되는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을 딱 보면, 투데이, 지금 이 순간을 보면 뭐예요? 나는 어때요? 난 죽었죠. 그렇죠? 난 죽어 있어요. 근데 죽어 있으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수냄여자의 믿음이라.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예요?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으로 차이가 나타나죠. 마르다는 어때요? 죽었다는 사실은 전제하고 수습으로 접근합니다. 아, 그래요. 주를 위해 사는 거 그렇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진 않네요. 지금 내 마음은 요 정도네요. 지금 내 마음 이렇고요. 안 믿진 않아요. 믿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런 생명력은 이제 사라졌고요. 지금 판이 이러니까 이 판에서의 최선은 뭡니까? 마르다는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그냥 어때요? 울죠? 그렇죠? 그냥 울어버려요. 운다는 게 뭡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의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습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비통하고 슬퍼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습관이 신앙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애가 아예 없었던 것보다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맛봤잖아. 이거라도 선물이라고 생각해야지. 해결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다시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달려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수냄여자의 장점입니다. 너무 전형적인 사건이어서 너무 감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적 은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자르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가진 것들을 통해서 준비된 만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은혜는 가졌습니다. 내가 동전 한 입 가졌습니다. 내가 기름 한 잔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나를 더욱더 채우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생명이 상실됐습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자기비하나 그냥 아 그냥 여기서의 최선을 생각해야지 체념적인 대안이 아니라 새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누림 이게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사건들이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독 있는 음식에 대한 얘기들은 했죠. 죽음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일들로 나타나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은혜 일상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 독 있는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 상징하는 좀 보편적인 상징에서는 독 있는 양식이 상징하는 바가 어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원래 먹어야 되는 양식이죠. 세상이 먹어야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독이 타졌죠. 왕들의 잘못된 생각, 여로보암의 죄와 솔로몬의 죄와 뭔가 섞어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독 있는 양식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쪽 상징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다라는 선포도 여전히 갖게 되는 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교회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나아만 장군은 아예 세상의 죄인, 세상에선 잘 나가지만 사실 죄로 온몸이 가득한 사람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죄로 온몸이 가득한 것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죠. 아, 이게 내 문제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회복을 생각하죠. 회복의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수넴 여자가 사람들에게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식의 믿음. 7번을 물로 씻어도 7번을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만나주지도 않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요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가장 했던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리라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씻으니까 그 나아지고 그 나아진 것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신앙까지 가지게 되죠. 그렇죠? 신앙까지. 물론 완벽하게 개종까지는 안 되지만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신중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물들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못 느끼는데 죽은 자가 살아남, 문둥병자가 깨끗해져, 왜 예수가 그런 식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왜 엘리사가 그 기적을, 여러분들에게도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면 믿으십시오. 감각이 없어졌죠. 그쵸?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는 문제잖아요. 죄인데, 죄인 줄 알겠어요. 근데 감각이 없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뭘 망쳐요? 내 인생에 뭘 망쳐요? 생기를 망치죠. 팔이 있는데 팔이 없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없고, 코가 있는데 코가 없고, 눈이 있는데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팔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그게 이제 문둥병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쵸? 죽어가는 거. 변질되어 가는 거. 더욱더 변질되어만 가는 거. 그게 죄에 물든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문둥병도 깨끗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오케이. 난 문둥병에 걸렸어. 근데 내가 7알이야. 내가 여기까지 문둥병이 왔어. 그럼 이 정도로 타협을 보죠, 하나님. 나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 문둥병을 내가 갖고 가고 싶어요, 주님. 전 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이런 사람들 이런 방식을 가져요.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얘가 좋아서, 또 하나는 안 변할 것 같아서. 그쵸?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이에요. 점점 올라와요. 그렇죠. 죄를 잘라내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점점 물드는,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원래. 점점 올라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이게 좋아 보이나 나에게 나쁜 거고, 그리고 이게 안 해결될 것 같은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라는 게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나만의 믿음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이방에서 여기로, 여기서 수넴에서 여기로. 그렇죠? 그래서 일상성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교회론적 상징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리는 은혜,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 또 들어오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는 4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은혜롭죠. 좋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문제의 은혜를 잠깐 언급하죠. 개하시는 개념 없이 돈 받았다가 그 문득병이 자기한테 넘어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적 상징성을 갖습니다. 공동체 내에 있으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6장에서 10장 후반부 부분인데요. 아라비아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다 못 읽으시는 것 같은데 아라비아 전쟁이 나오는데 여전히 범죄한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라비아 첫 번째 전쟁은요. 엘리사가 모든 경로를 예측해요. 다 경로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로를 예측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의 정보를 다 할까?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다 가르쳐줍니다. 라고 했더니 아라비아 군대가 그럼 엘리사 먼저 죽이자. 라고 해서 엘리사한테 닥치죠. 엘리사께서 게하시가 완전 쫄았는데 엘리사가 왜 쫄냐? 쫄지 마라.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많다라고 하늘에서 불병거를 쫙 게하시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좋아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불병거가 쫓아내려서 걔네들 불태워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이 눈이 어둡게 되어서 일로 온다고 해서 왔다가 일로 못 오고 엉뚱한 데로 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쵸? 눈을 가리우셨다고 표현되는데 이게 막 모르겠어요. 뭐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화적으로 정말 갑자기 애들 어둠 속에서 막 달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도착하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와서 길을 헤매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아라비아는 모압과 다르게 악한 왕국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라비아가 악하다는 표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라비아를 처벌하고 척결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왜? 얘네들이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리면 아라비아도 안 건드리고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고 다시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전쟁의 이미지로 나타나요. 그렇죠?
세상이 얘를 쳐. 아,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할 게 없어. 왜? 얘는 세상이랑 똑같은 애니까. 근데 얘의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개입하는 거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의롭고 제가 불의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의로운 자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얘도 불의하고 쟤도 불의해.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개입할 소지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셔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감싸주는 거죠. 아라비아를 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얘한테는 좀 그러지 마. 이렇게. 내가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애니까 좀 하지 마. 그래서 감싸주는 개념이죠.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얘들이? 3단계로 생각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호자이시구나. 하나님께 우리의 치료자이시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와, 전쟁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포인트 알겠죠? 그 다음 전쟁 그래서 좀 러프해집니다.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그 아라비아 대군이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리죠. 포위해버려요. 그래서 완전 먹을 게 끊어져서 사람을 잡아먹게 된 지경까지 다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전쟁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센트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라비아 군대를 갖다 얘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전에는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불의하지만 가능성 때문에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얘들이 개념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막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보호를 어떻게 해요? 철회하시죠. 그냥 강한 군대가 와서 조그만 나라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걔네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와주실 여지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전에 도와주는 지금 왜 안 도와주냐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그 원망도 하나님께서 넓게 회개로 받으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얘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거기서도 구원하시죠. 근데 거기서 하나의 상징성을 남겨놓으십니다. 어떤 상징?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아, 정말 그 일이 벌어지겠어요? 라고 군대 장관은 못 죽여, 못, 그걸 못 먹게 해요. 그쵸?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도 얘네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쵸? 그래도 얘네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7년 기근을 보내셨는데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쪽팔리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쓱 넘어가십니다. 7년 기근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아사엘을 세우시죠. 아라비아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후를 세우십니다. 그냥 두 사람을 세우시는 게 엘리사의 마지막 상황이 되는데요. 그 엘리사가 아라비아 왕을 세우면서 웁니다. 그렇죠? 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힐지 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후에게 생각해서 또 명령하는 부분이죠. 이게 두 가지 왕을, 두 왕을 세우는 게 뭐예요? 예후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포입니까? 이스라엘의 부패한 왕조에 대한 선포죠. 그렇죠? 그 왕들에게 계속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예후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포죠. 왕만 잘못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고,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의 선포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 3단계의 하락곡선의 전쟁의 3단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안 들어먹는 이스라엘 백성 이미지가 나오는데, 엘리야 때부터 나온 안 들어먹는 이스라엘 백성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사람이 되게 멍청한 게요, 하나님께서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뭘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C의 변화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런 대화나 메시지로 가지 않고 어떻게 사건으로만 가게 되면, 그렇죠? 그냥 사건으로만 가게 돼서 옛날의 나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건 한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은혜 받을 때 있죠? 받고 도전 받았다가 그냥 휙 까먹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죠? 그럼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회 공동체 얘기했고 부르심의 자들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세 번째, 이스라엘 일반적인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일반적인 백성들은요, 이렇지 않았어요. 은혜 공동체의 은혜 일상성도 아니고 믿음을 갖고 부르심에 감사에 감동해서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은 것도 아니라, 얘네들은 어땠냐면요, 그냥 상황이 딱 그래서 뭘 내가 바랬다가 고개 지나가면, 그러니까 다른 편으로는 그 장면에서는 은혜가 있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왕들도 엘리사 앞에 팍팍 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도 하고. 근데 그것만 지나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식의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언제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엘리야 때 불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엘리야의 승천을 선포하시고 엘리사를 세우셔서 다물이면 쓰물로 대고 전쟁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생명의 물로 인도하시고 또 전쟁만 얘기하면 사마리아를 눈을 가려서 지키시고 또 그들의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 사이사이 개인적인 기적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이 가르침들도 있고 한데 그 모든 콜링 속에서도 여전히 완고하게 그 모든 걸 거절하는 사람들 어떤 이세벨에게까지도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심판들이란 게 있는 거죠. 역사적 전망이라고 얘기했죠. 나는 물론 지옥이 불구덩이가 아니라는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콜링들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은혜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그 잔치집에 초청받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쉽게 다른 것들 때문에 망각하고 일반적으로 쓰러져 가느냐의 차이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되게 심상하게 얘기하죠. 신령 지금도 해봤고 이렇게도 구원을 받고 저렇게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엘리야처럼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해보고 해보고 해봤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어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어미함이 있어야 돼. 내가 어릴 때 북한성교 어린이 합창단이었거든요. 내가 전국을 순례하면서 이렇게 북한성교 어린이 합창단으로 이렇게 노란색 빵모자 쓰고 노래해요. 근데 그 레파토리 하나가 죄송해요라는 찬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뭐 그 노래 불러요. 근데 그 본문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 처음에 다 잔치 온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필 결혼식 당일에 난 오늘 결혼하는데 오늘 잔치 있으니까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잔치 날짜를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당일도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니. 무슨 뜻이에요? 연애하고 신혼이 재밌으니. 그렇죠? 소를 사서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밀려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CU형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은혜를 받았어요. 초대는 받았어요. 오케이 했어요. 감사하다고 땡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일상성에 매몰되는 거죠. 그냥. 그럼 그게 인생 어떤 기회나 계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길 바라시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치시면서 넘어오시길 바라시나 그들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갖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얘들을 지켜줄 정당성은 없지만 가능성 때문에 지켜주는 길이 참으신과 결국엔 그들을 그려주실 수 없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못된 놈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시냐고. 너는 괜찮아요.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나에 대해서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는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아직도 참고라는 이세벨의 권세에 대해서 되게 답답했겠죠. 기가 막혔겠죠. 자기는 떠날 때까지 이세벨은 이 세상의 권세를 주름잡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예언하신 대로 이세벨의 피를 개가 할게 만드십니다. 예후가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안타까운 장면. 예후의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를 대안적으로 세우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그럴 사람이 끝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날 시켰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나도 왕이 되는 거야. 요 하나 믿는 예후.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 뭐 신앙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해관계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세 이걸 믿는 애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후가 세워질 때 네가 그래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안 했으나 나의 뜻을 이루었으니 너에서 5대 동안 너의 왕조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5대 동안 왕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 왕조사 중에서 가장 긴 왕조였어요. 5대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이 세우시자마자 그 왕조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대 동안 막 미치겠는데 참았던 거죠. 아 정말 내가 왜냐면 그 아들들도 뭐 괜찮지 않았거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제시합니다. 엘리사 얘기가 왜 멋있는지 알겠죠? 전체 엘리사 스토리가 작은 교회 시대와 종말 시대를 같이 보여줍니다. 역사라는 게 뭔지에서 보여주는 역사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역사에 대한 큰 그림, 아 내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게 하나님의 프롬과 천국의 종말의 투구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 시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왕조들의 왕들 중에 내가 어디서 있는가, 난 누구인가, 역사 한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혼자 낮춰다보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시아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여야 돼요? 그 성지상도 중에 하나인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일상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을 가지고 그쪽으로 진행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짜 내 신앙이 좀 어디서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